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자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하니라. 24절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죽어지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그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이 일곱 지사를 세웠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곱 지사를 세울 때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 일곱 지사를 세워가지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의 일을 들어보겠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은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집사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일곱 지사들은 뭐 말씀을 전하고 무슨 표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다시피 그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행정은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적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그 행적이 나와요.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은 이런 일들이 어떤 사도에게 어울리는 것이냐 아니면 집사에게 어울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순교했다는 것이 어떤 사도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일이지 교회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세운 집사에게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또 뭐 일제시대나 6.25 때처럼 주일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이라면 또 몰라도 설교하다가 죽었다 이건 아무래도 집사에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목사한테 어울리는 일이지 집사에게 어울리는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 아마 이 설교는 목사 일이 아니냐. 집사는 교회 봉사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집사님들이 나는 집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랑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할 일은 재직기 참석하고 뭐 예배 드릴 때 기도 순서 들어오면 기도하고 뭐 교회에 조금씩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설교는 목사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집사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제 짐작으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뭐 있을 거라는 좀 짐작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도행전 스데반은 설교하다 죽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볼 수 있는 빌립 집사 역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행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12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니라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 집사가 한 이 일이 과연 그 집사에게 어울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것은 자기들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도를 전해라 이건 아니었단 얘기예요. 부지하고 교회 봉사해라 이런 일로 집사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집사 중에 두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그런 일로 지금 등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스데반과 그 빌립이 집사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스데반과 빌립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집사로 세우면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뭐 성경 공부하고 신학도 배우면서 이렇게 미리 그 준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그런 얘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된 것도 빌립 자기 스스로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큰 핍박이 나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내려간 것이었어요. 핍박을 피해 내려간 것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미리부터 빌립을 신학교에 딱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이런 건 절대로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도 평소에 나는 예수를 전하 죽겠다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순교한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하라고 집사가 된 것인데 난데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죽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예수님의 사도가 될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미리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에 대해 신학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놓고 쓰시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계획성 가지고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아이고 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가령 뭐 목사가 아 이번 집사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아직 집사될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하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좀 준비해가지고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느니 뭐 계획을 세우지 아니했다느니 내 쪽에서 하려고 뭐 준비도 안 하고 계약 것이면 할 수 없다느니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신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신다는 건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획을 도와줘가 쓰시는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삶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꼭 바로 그런 경우인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 일을 하게 될 때에 무슨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그 목회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생각 꿈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든 정신이 제대하고 막 제대하고 취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 준비하는 것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었지 목회하기에 신학 준비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칠천으로한 섬에 목회자가 없어서 당장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좀 가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유년부 설교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 예배를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는 목회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갈 때 한 몇 달만 가 있으라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몇 달 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몇 달이면 다른 사람 보내겠다 했더니 보내기 뭘 보냅니까? 몇 달이면 1년 있다 거기서 이제 지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신학 가게 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게 흘러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칠천대 설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소개받아가 그걸 그대로 뺏겼습니다. 뭐 설교를 어떻게 제가 준비합니까? 아는 게 있고 배운 게 설교를 하죠. 물론 지금은 제가 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알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완벽한 딱 나오자마자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이 미리 준비한다는 것 이건 전혀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머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신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집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제가 그럴 자질이 없지만은 하나님 쓰실 것이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질과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나가신다는 것 이걸 좀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자질이 뭐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랄만한 네가 내가 일을 내가 해보겠다는 자꾸 초점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사 시몬이죠.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대로 하면은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을 따라다닐 때에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빌립을 통해 보여준 표적과 큰 능력 여기에 마음에 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시몬이 본심이 어땠던가 하는 것은 18절부터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몬이란 사람은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 그 표적 여기에 마음이 끼는 겁니다. 표적과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 나선 것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식을 받고 말하면은 복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사도들에게서 보여주는 큰 능력 이것을 나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능력 달라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빌립이나 사도가 행하는 그 능력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몬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베푸는 그 표적 그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시몬이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몬은 그냥 사도가 행한다 사람이 행하는구나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사도만 따라다니면 내가 그 능력을 배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빌립이다. 이걸 보지 못하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아주 뛰어난 사도다, 사람이다. 이것만 봤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빌립을 부르고 사도들을 도구 삼아가지고 일하시는 것,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의에 되어지는 것을 안 보고 사람이 행한 능력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돈 줄 테니까 당신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시몬의 이러한 그 잘못된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여주고 타락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만 하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뭐 아들 낳고 복도 받는다 이러면 우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부망창이 되면서 그 목사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시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목사가 병을 고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행한다, 저 목사가 위대하다, 저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자기도 얻으려고 돈을 바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심으로 목사를 따라가죠. 왜? 능력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간주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엇이 알고 싶단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그 목사를 명종한 부모가 자기 딸까지도 그 목사한테 뭐 족보리고 그래가지고도 그 목사가 하나님인데 목사의 말을 한 뜻이지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거, 그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는 목사가 참 싫어요. 내 목사에는 안 돼버릴까 막 그런 생각 들어요. 하도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게 어떤 모습인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 배우에는 하나님을 절대 안 보고 자꾸 사람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를 자꾸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 목사 배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이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 대한 어떤 순종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은 목사를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인자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된다. 어떤 목사에게서 신뢰가는 행동이 보여지고 그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을 대상은 그리스도고 내가 따를 대상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돈으로 사도의 능력을 살려고 하죠. 그건 그만큼이 사도의 능력을 귀하게 봤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 과연 능력이라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또 능력을 가치 있게 본다면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병 고친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 능력이 귀한 것이냐 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친 능력은 귀한 것이다, 나도 그런 능력 받고 싶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 고친 능력을 받으면은 나도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난다, 내가 유명해진다, 조건인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보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 평범하게 안 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뛰어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은 그 능력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 능력을 사겠다는 것, 이게 시몬의 마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두고 생각하면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병을 고친 능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을 원한다고 할 때에 진심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능력을 구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걸 생각할 겁니다.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 못하겠습니다, 능력 달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써달라.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옳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내가 못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 난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 빌립을 만나기 전에도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재주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시몬은 야 대단하다 이런 칭송을 듣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전에는 이 시몬이 감기 정도만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보니까 이 사도의 능력은 중풍 뭐 안진병 다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능력이 나보다 크다. 그 능력만 가지면 옛날보다 더 내가 유명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전이나 믿고 세례받은 후에나 산 목적이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 이름난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어 복받다 하니까 예수를 믿고 복받아가지고 지금보다 나아진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시몬과 다를 바 없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목적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었다면 믿으면서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삶의 목적 초점을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께 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여기에 미련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뭔가 남는 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에도 어쩌면 그 속마음에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뭔가 나에게 남는 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나에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나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죽기로 가는 게 옳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갖기에 다른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 열심히 일해가 각각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었다 했죠.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게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단 말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 뭔가 남겼으면 그 남긴 게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일했다면 종은 아무리 많이 남겨도 남긴 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장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내 것에 남아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모두 아무리 열심히 해가 남겨도 다 예수께로 주님께 주인에 갚으린다. 그러니까 장사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장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 오면은 주인이 준 거나 돌아 돌려주겠다 이런 심보죠.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히 장사했습니다. 남는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알면서도 장사한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열심히 산다 할 때 사실은 세상에서 보상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았다 해가지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건 오히려 바보칩을 당하는 이런 것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보상받는 거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게 되겠어 어쩜 우리가 뭔가 관심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이런 고생 하겠느냐 이런 생각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고 결국 그 종은 주인에게 뭐라 책망받았습니까? 무익한 종이다 이런 책망받고 쫓겨났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받은 것을 살아갑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근데 우리에게서 뭔가 보여지는 게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걸 내가 파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맡긴 것을 살아간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챙기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맡긴 것으로 그 능력으로 인한 모든 결과가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그래 사도들은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그것을 위한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받은 달란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 할지 투덜대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리 생각하시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이름도 안 드러난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게 옳다, 그게 당연하다. 왜?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주님 이름 높이는 게 옳지, 내 이름은 감춰지고 묻어지는 것,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내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뭐든지 간에 내 것으로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내 인생은 그런 일에서 맡겨진 달란트다.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사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저희 인생입니다. 내 홀로 살아가다가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지금이 내 인생입니다. 맡겨진 인생이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죄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